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죠. 해서 오늘 설명을 자기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그 장막의 생리를 빌려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땅에 있는 장막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육체와 뭘 비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하늘의 집과 땅의 집을 비교시킵니다. 우선 이둘 차이에 간격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텐트가 갖는 한계, 또 불편함, 그리고 임시성의 특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마치 우리 육체가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병도 걸리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육신이 짊어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매일매일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한켠에 그 영원한 본향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는 하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마저 읽어 보십시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탄식한다, 사모한다. 이 사실은 같은 문맥에서 표현되어진 건데 탄식한다는 말은 자기의 그 한계를 담은 육체에 대한 탄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한다고 할 때는 사모함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뭔가를 너무너무 사모하면 그것이 탄식 같은 통증으로 다가오죠. 보통 우리가 그것을 상사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이에요. 너무 보고 싶으면 병이 나죠. 그런 적 없나요? 너무 보고 싶으면 병이 나요. 막 가슴앓이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드러눕기도 하고. 살다 보면 이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고 사는 것도 큰 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 싶을 때는 봐야 되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죄, 유한함, 한계에 대한 탄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너무 그립고 이상향을 가진 나머지 그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기서는 탄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그 열병처럼 마음에 그렇게 이글이글 끊임없는 그 이상향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장막과 하늘집의 그 간격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놓여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그렇게 막 병이 나듯 사모하고 열망스러운가요? 우리 보통 아유 죽으면 어떡하지? 목사들도 보면 천국이 좋다 그러고 천국에 꼭 가야 된다 그러고 우리 천국 갑시다 막 확신도 시키고 하는데 비타민은 목사들이 제일 열심히 먹는 것 같아요. 오래 살려고. 사도 바울이 그 장막을 얘기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장막은 보통 이렇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줄을 맵니다. 꼭대기에다가 줄을 묶어서 줄을 매죠. 그리고 그 임시 처소에서 머물며 격렬한 인생이라는 전쟁을 치러내요. 보통 병사들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전쟁을 겪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텐트를 걷어야 돼요. 걷을 때 그 줄을 푼단 말이에요. 그럼 텐트가 무너지죠. 그리고 무너진 텐트를 걷어서 말아서 어깨에 짊어매고 이제 고향집으로 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또는 아내가 기다리는 고향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병사들이 참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치러내면서 늘 그 의식 한켠에 유일한 희망이 뭐였겠어요? 살아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향할 수 있을까? 그러다 전쟁이 끝나지고 그 고향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텐트에 묶였던 줄을 풀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떠나다라는 표현을 하죠. 떠나다, 떠난다.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헬라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그 텐트가 아니라 부두가에 보면 쇠말뚝이 하나 있습니다. 정박하는 배들이 거기다 밧줄을 끌어매죠. 그리고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배가 바다 한복판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둡니다. 묶어둬요. 배들이 돌아다니다가 임시 정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고향 항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선원들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나와서 짐들을 다 싣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냐면 그 쇠기둥에 묶었던 밧줄을 풀어요. 그게 아날로세우스예요. 묶었던 줄을 푼다. 그리고 이제 그 배는 가득 짐을 싣고 고향 항구로 가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늘 평생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런 사모함, 고향집을 향한 사모함. 그래서 그게 얼마나 짙었던지 탄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결국 이 사이에 있어요. 육체라는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결국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싸움이에요. 전부. 우린 탕자처럼 집을 떠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 모두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 영원한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싸움이에요. 자,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린 이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뢰밭도 있고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철조망도 헤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웅덩이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뉴얼을 다 주셔서 여긴 뭐가 있고 저긴 뭐가 있고 여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매뉴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늘 설명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뭘 약속하셨는가 하면 성경을 좀 보십시다.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탄식이 새로운 영원한 집을 덧입는 데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 사모함에 걸려있단 말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성도의 삶이 집으로 귀향하는 싸움이라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많은 험난함이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까지 보증하셨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님을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다가 그분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하셨어요. 왜? 이제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 시간이 오기까지 이 모든 순례길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시도록.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은 절망에서 높은 소망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가는 길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연약한 육체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아직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원주소는 영원한 본향집이에요. 결국 이 귀로의 싸움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단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아닌 이런 중간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길을 누가 책임지느냐? 내 구원해줬으니까 내가 나머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러질 않고 성령님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이걸 이제 제가 시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시각인가 하면 성경을 좀 보십시다.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담대한 근거가 뭐죠? 이건 우리의 어떤 통계나 확률이 아닌 성령님이 나와 동거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확률이 아니라 약속이고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아직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그분을 만날 겁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무슨 단어가 등장하죠? 믿음. 자, 오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아주 간단한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현주소가 있다. 하나는 육체를 짊어진 아직 장막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그렇죠? 임시 처소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임시 처소는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임시 처소예요. 그래서 한계가 많아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 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례길을 떠난 자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로 보증하셨다고요? 성령님으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서부터 쭉 보면 전부 성도들의 패턴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전부 믿음의 행전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가? 자, 볼까요?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이 코미조라는 말은 되돌려 받는다 그 말이에요. 되돌려 받는다. 여기서는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기준에서의 설명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과정 속에 모든 그분을 향했던 눈물과 땀과 고난의 헌신들이 되돌려 받는다. 그 수고가 다 보상이 된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는 또 영원히 사는 이런 기준에서의 심판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따라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약속하셨죠? 이 심판대, 그리스도의 배마 앞에서 우리가 불언관 그분 앞에 다 나타날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바로 그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탄식함으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 땅의 신부격인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가 가져야 될 일관된 태도요, 삶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루를 눈떠 힘있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또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소리내어 통성으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체육대회와 또 일꾼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2학기 일정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주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백성을 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탄식함으로 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